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23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해 남측과 공동 응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3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도 파견해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시설 점검 등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아울러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에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 행사를 열고 남북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를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공동 보도문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1개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남북 대화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남북 대화에서의 진전을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제재와 추가적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올바른 길, 즉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국 기구에 대한 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 기구에 당초 지원하기로 계획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6천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확대하고 기구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조치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테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난민기구의 활동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예산의 30%를 감당하는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2016년에는 3억 5,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지인 북부 라카인주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라카인주 마우구에서 불교 신자 4천여 명이 모여 전통 행사 개최를 불허한 당국의 항의에 시위를 벌이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며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과격해지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대 아라칸 왕국의 수도였던 마우규에서는 해마다 아라칸 왕조를 기념하는 전통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당국이 행사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활동가 조슈아 웡 씨가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웡 씨는 2014년 시위 당시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점거 시위에서 조슈아 웡 씨가 깊숙이 관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에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로니 잭슨 박사는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에 관련해 대단히 좋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택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지에서는 새벽 한때 눈이 내린 뒤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가진 남북은 오늘 11시간이 넘는 협의 끝에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은 우선 다음 달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또 230여 명의 응원단을 파견해 북측 선수들뿐 아니라 남측 선수 경기도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 공동 응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해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평양에서 개성,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파주로 이어지는 도로로 개성공단 입출경에 사용됐습니다.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 시설 점검을 위해 25일부터 사흘간 선발대를 남측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또 장애자들을 위한 패럴림픽 대회에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하며 관련 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북은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문화 행사 개최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측 선발대가 1월 23일부터 25일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선발대 파견 등 구체적인 실무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지난 2002년 8월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예술단과 응원단을 대거 남측에 보내는 데는 북한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응원단이 왔을 때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남한 내의 이미지가 특히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뭐 개선되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더 변화의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런 것을 아마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가 작은 만큼 자신들이 올림픽에 뭔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북한의 응원단이나 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남쪽에서 많았으니까 실제로 상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북한이 뭘 보여줄 수 있고 또 남북 관계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게 큰 것 같아요.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택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상황은 북한의 좋은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북한 관련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군사적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ake significant advances in both its nuclear weapons, the lethality of those weapons has demonstrated.
틸러슨 장관은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들 무기의 치사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 상당한 진전을 계속한다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올바른 길, 즉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한 스스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대화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단계를 밟을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점을 북한과 정권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은 대화를 할 시간이지만 북한 스스로 대화를 원한다고 말해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밀수와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과 해상 차단 등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국 장관들은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데 동의했으며 다음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개회 연설에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시점까지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it was in the beginning, the great goal of the pressure campaign is to cut off the sources of funding that the DPRK uses to finance its illegal nuclear.
또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대한 목표는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중단하는 재원을 끊기 위해서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The object of negotiations, if and when we get there, i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 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Map is a snapshot of air traffic in Asia on the morning of Friday, January the 12th, a rather ordinary day.
틸러슨 장관은 일반 여객기들의 위치가 표기된 1월 12일자 동북 아시아 일대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파편이 민간 항공기에 미칠 가능성은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가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FAA says the total available seats, almost 716 flights, were 152,110. That's a lot of.
특히 미 연방 항공청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 2,110명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 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최근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avert our eyes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 relentlessly continue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나선 만큼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ddition, if the inter-Korean dialogue does not advance as North Korea wishes, North Korea may blame others and
아울러 북한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적한 남북 대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olleagues and friends, excellencies, despite these overture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South, North Korea has yet to show any intention.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어떤 의사도 보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길로 나아갈 경우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최대 압박 캠페인 때문이라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 캠페인의 목표가 비핵화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참석 국가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게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fresh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the DPRK are having conversations. We just saw the second one.
올림픽과 관련된 남북한 간 두 번째 대화가 전날 진행된 것을 봤다며 이는 좋은 신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없었다면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화는 올림픽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지적에 이들 국가의 목표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Russia and China can call it whatever they want to call it. It is clear in the bottom line with that is both of them.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지만 핵심은 두 나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여기에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자르바이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이 과거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해 경제발전을 이룬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나자르바이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북 간 이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나요?
예, 카자흐스탄이 과거 보유했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르바이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었지만 옛 소련 붕괴 이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핵포기와 관련한 경험을 북한에 설명하면서 설득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카자흐스탄이 핵무기를 포기해서 부유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커졌을 뿐 아니라 친구도 늘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예, 그 카자흐스탄이 보유했던 핵무기가 얼마나 됐었나요?
지난 1990년 붕괴 당시 3만여 개에 달했던 소련의 핵무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편제돼 있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수는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 핵무기 1410개, 대륙간 탄도미사일 104기, 전략 핵폭격기 40대 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핵포기 당시에도 현직에 있었는데요. 핵 보유보다는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그의 결단으로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투자와 지원 아래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카자흐스탄이 핵포기를 결정한 것이 소련의 붕괴 직후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독립국가가 된 지 두 달 만인 1992년 2월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러시아에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미국과 비핵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대규모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1992년 5월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듬해 10월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하는 등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절차도 확실하게 진행했습니다.
예. 그 카자흐스탄의 1인당 국내 총 생산 이 GDP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로 인구는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 1인당 GDP는 7,700달러 수준으로요. 1,000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에 비해 7배 이상 많습니다.
예, 그 북한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나 또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이 붕괴된 것이 바로 이 핵무기 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핵 보유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자흐스탄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예, 국제사회의 대북 설득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립과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건 핵포기 과정과 이후 카자흐스탄의 변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의 괌 배치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순환 배치의 일환이라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스텔스 폭격기인 B-2에 이어 B-52 폭격기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전략 폭격기의 괌 배치 확대 해석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매건 쉐이퍼 공보실장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들이 오랫동안 태평양 사령부의 담당 지역 내 임무에 참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는 201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보증과 억제 임무의 일환으로 괌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B-52 폭격기는 2004년부터 시작한 폭격기 지속 배치 지원에 따라 순환 배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던 B-52H 폭격기 6대와 병력 300명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52가 B-1B 랜서의 임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병력 200명을 역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쉐이퍼 공보실장은 17일 BOA에 기존의 임무를 수행하던 B-1B 랜서도 여전히 괌 기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폭격기 지속 배치 기한 만료에 다른 군용기 임무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사우스 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B-1B 랜서 편대의 임무는 1월 말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3대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와 B-2, B-52가 모두 괌에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쉐이퍼 실장은 앤더슨 공군기지가 3대 폭격기를 동시에 모두 수용한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B-52는 고도 5만 피트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12발과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최대 6,400km를 날아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2 스피릿은 18톤에 달하는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채 중간 급유 없이 초음속으로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첫 실전 배치됐으며 대당 가격은 1998년 기준으로 11억 달러, 미 공군은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과 재래식 공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B-2는 특히 북한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들어가 지하 벙커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단일화된 미사일 경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미국 미사일 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s, I will, and I'd also like to work with you to ensure that we're providing specific instructions on what to do upon an alert.
닐슨 장관은 16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경보 체계 마련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본토로 다가오는 미사일 위협에 각 지방 정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들이 미사일 경보 작동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시사항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3일 하와이에서는 비상관리국 직원의 실수로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매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addressing issues with alerts about a ballistic missile threat from a foreign country, everyone assumed that it was from North Korea, is not only a state problem.
그러면서 이번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는 단순히 주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닐슨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의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We provide the backbone to ensure that at any time, if the president 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ould need to send an alert to citizens with an impending catastrophic event, for example,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시민들에게 재난 임박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 중추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각 지방 정부들이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이 체계를 자체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미사일 위협 경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오는 2월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What we need to focus on is supporting diplomatic solutions with the North Koreans.
the dangers of miscalculation grow by the day, and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proceeds every day.
북한의 핵 개발은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과 같아 오판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현재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유엔 총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했습니다.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sleepwalking our way into calamity.
우발적인 행동으로 재앙에 이르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단호한 결정들을 환영한다며 그 같은 결정들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행동은 외교적 관여를 위한 길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제프리 벨트먼 사무차장을 북한에 파견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한이 군사회담 등 통신 채널을 다시 개통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critical to lower the risk of miscalculation or misunderstanding and to reduce tensions.
오산이나 오판의 위험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에 고무됐다며 자신도 직접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작은 희망의 신호를 쌓아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도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동 국가 요르단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15일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르단 정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요르단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일본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르단과 북한에는 양국 대사관이 개설돼 있지 않고 두 나라 간 외교 관계 역시 활발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요르단이 최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as just decided to cut its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고노 외무상은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요르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리거나 추가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26일 요르단을 방문해 아이판 사파디 외무장관과 만나 예루살렘 수도 이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하니 물키 요르단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금 1,740만 달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세계 평화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범죄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6일 발표한 2018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최고 1점에서 최악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도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조사 대상 195개국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마이너스 1점을 받은 시리아와 2점을 받은 남수단 등 두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명백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의 영내 갈등을 지속시키고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며 핵무기고를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국제안정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억압적인 범죄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적도기니,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나라가 올해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전 세계 71개국에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쇠퇴하는 등 국제적으로 12년 연속 자유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조사 대상국 195개국 가운데 88개국이 자유로운 국가, 58개국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리고 49개국이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 낮아졌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을 올해 주목할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오랜 기간 독립적인 역사를 지닌 미국의 언론과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전년도보다 2점 더 오른 84점으로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지도자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난민 관리 비용을 더 내라고 영국에 요구할 계획이고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콩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요구한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죠.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오늘 징역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위 점유지에서 철수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은데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홍콩 고등법원은 웡 비서장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우산혁명 지도자 라파엘 웡 사회민주연선 부의장한테도 징역 4개월, 15일, 나머지 그 1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 조슈아 웡이 우산혁명 관련 실형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웡 비서장이 지난해 8월에도요 우산혁명을 주도한 것과 관련해서 불법 집회 참가죄로 징역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예.
2개월 동안 투옥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는데요. 이 석 달 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예. 자, 이 우산혁명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또 거기서 웡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이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9월 하순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홍콩 주요 지역에서 이어진 민주화 시위입니다. 최대 인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진압경찰이 쏘는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시민들이 우산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우산혁명이라고 서방언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 초기 노란색 우산을 들고 나온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조슈아 웡은 당시 17살 학생운동 지도자로 움직임을 주도했습니다. 이후에 장년층 또 노년층까지 합류하면서 홍콩 시내 주요 광장과 센트럴 일대의 도로 등을 점거하면서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예. 당시 홍콩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요구했던 건 뭔가요?
예, 홍콩 당국을 이끄는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도록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지난 1997년 홍콩의 관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뒤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외교 국방권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는 일국 양제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홍콩의 행장수반인 그 행정장관 선거인단 구성에 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서 사실상 이 친중국 인사가 뽑히게 됩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홍콩 시민들의 당시 요구였는데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시위를 주도한 이후로 두 번이나 감옥에 가게 된 이 조슈아 웡인데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웡 비서장은 오늘 법원 앞에 모인 기자들한테요. 그들의 우리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정신을 구속하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죄 판결을 예상한 듯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감옥에서 입법 후에 보궐선거에 투표하겠다. 평온하게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고 민주화 세력이 단결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웡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걸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에 난민 관리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칼레의 난민 관리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안에 이민 귀화 난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국의 난민 관리 비용 분담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프랑스 난민 관련 법을 정비하는데 이 영국에 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문한 이 칼레는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영국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영국까지 연결된 해저 터널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2016년 당국이 철거에 나서기 전까지 이 정글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불법 난민촌이 형성됐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만 남았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의 관리 책임을 떠맡은 프랑스 측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양국의 협약에 따라서 영국 국경관리 요원들을 칼레에 직접 파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만 공식 난민 지위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면서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영국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게 프랑스 당국의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난민 관리 비용 문제가 영국과 프랑스 또 정상회담의 의제로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런던에서 영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난민 관리 비용 분담 증액을 직접 요구할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프랑스가 추진할 난민 관련법 개정 어떤 내용입니까?
네, 프랑스를 영국행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난민들을 단속하는 게 골자입니다. 아, 마크롱 대통령은 칼레는 영국의 뒷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예, 프랑스에 정착할 의사 없이 칼레항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난민은 즉각 추방시키겠다라고 어제 현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 겸 수석 전략가가 어제 이 하원에서 증언을 했다고요?
네, 배넌 전 고문이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언론이 러시아 스캔들, 특히 2016년 당시 대선 당시 있었던 이 트럼프 타워 회동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배넌 전 고문이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배넌 전 고문의 변호인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백악관이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as effectively a gag order by the White House preventing this witness from answering almost any question concerning his time in the transition or the administration and many questions even after he left the administration. Bannon's counsel's position that Mr. Bannon was willing to answer our questions.
정권 인수 기간이나 참모관 그 참모 시설 전후로 일어난 일 등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게 백악관이 막았다는 건데요. 배넌 전 고문 본인은 이 질문에 답변하길 원하지만 백악관 지시로 그러지 못한다는 게 변호인들의 설명이었다라고 쉬프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 자 쉬프 의원의 이런 그 함구령 주장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배넌 전 고문에게 투명하게 하라라고 격려했을 뿐 다른 걸 요구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기밀 정보를 입수하려면 먼저 백악관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배넌 전 고문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소환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정보위는 배넌 전 고문에게 당시 청문회에 나오라면서 소환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출석은 배넌 전 고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배넌 고문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클 울프 씨가 쓴 그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에 배넌 전 고문의 발언이 인용됐는데요. 예, 트럼프 타워 회동에 대해서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전 고문이 해임됐을 때 직장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잃은 것 같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배넌 전 고문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나 사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자신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성명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뒤에 맡았던 이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 자리에서도 밀려났었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 전 고문이 하원에서 증언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16일에도 민주당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면 러시아 내통 논가는 끝났다. 대중이 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자, 하원 정보위 외에도 또 상원 그리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배넌 전 고문이 특검의 소환장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뮬러 특검이 배넌 전 고문에게 연방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예, 이 대배심 소환장이 어떤 의미인가요?
배넌존 고문에게 수사에 협력하려는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조사는 이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조언할 수 있는데 대배심 증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배넌 전 고문이 특검 수사의 참고인일 뿐 표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뮬러 특검 측은 소환장 발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예. 자, 세계에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2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낮 기온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에는 차츰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5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구름은 많겠지만 오후쯤에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영상 8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원산은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23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해 남측과 공동 응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30여 명의 태권도 시범단도 파견해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엽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시설 점검 등을 위한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아울러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 행사를 열고 남북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를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공동 보도문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 20개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남북 대화가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남북 대화에서의 진전을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 필수적이며 실현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올바른 길, 즉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군사적 선택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지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이 기구에 당초 지원하기로 계획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6천만 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은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드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확대하고 기구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조치와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테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난민기구의 활동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 거주 지역인 북부 라카인주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적어도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라카인주 마우구에서 불교 신자 4천여 명이 모여 전통 행사 개최를 불허한 당국의 항의에 시위를 벌이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며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과격해지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대 아라칸 왕국의 수도였던 마우구에서는 해마다 아라칸 왕조를 기념하는 전통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당국이 행사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활동가 조슈아 웡 씨가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웡 씨는 2014년 시위 당시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콩 거등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점거 시위에서 조슈아 웡 씨가 깊숙이 관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웡 씨는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이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로니 잭슨 박사는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